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딥 다이브입니다. 여러분의 정보 갈증, 저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내주신 AWS 헬스 오믹스 기술 문서들, 양이 정말 방대하죠.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AWS 헬스 오믹스. 이게 사실 생물학 데이터를 다루시는 뭐 연구자분들이나 과학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나온 서비스예요.
아, 그런 분들께 특화된 서비스군요.
네. 유전체 데이터나 뭐 다른 생물학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아주 큰 데이터들을 좀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또 분석하고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쉽게 얻도록 돕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는 그럼 연구 과정을 좀더 쉽게 만들고 과학적인 발견도 더 빨리 할수 있게 돕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복잡한 거좀 줄이고 정말 중요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헬스 오믹스 서비스의 핵심 기능들, 그러니까 스토리지, 분석, 그리고 워크플로우, 이세 가지를 좀 파헤쳐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부분들 위주로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 문서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어떤 거죠?
이 헬스 오믹스가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이게 전문적인 의료 조언이나 뭐 진단, 치료 이런 걸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아, 당연히 그렇겠죠.
네. 만약에 임상적인 탄단에 이걸 활용한다면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가 검토를 해야 하고요. 이게 데이터를 뭐 옮기고 저장하고 형식 맞추고 아니면 워크플로우 돌리는 기반을 제공하는 거지, 뭐 자체적으로 변이를 찾는다거나 유전체 의미를 막 해석해주는 그런 분석 도구는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이네요.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헬스 오믹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첫째는 헬스 오믹스 스토리지. 이게 뭐냐면 페타바이트급의 엄청난 양의 유전체 데이터를 정말 놀랍도록 저렴하게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쓰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페타바이트요? 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헬스 오믹스 분석인데요. 이건 저장된 유전체 변이 데이터나 뭐 주석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표준 SQL 쿼리로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거고요.
SQL로요? 데이터 분석가들에겐 익숙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헬스 오믹스 워크플로우. 이게 이제 복잡한 생물 정보학 분석 파이프라인 실행을 알아서 자동화해주고 또 대규모로 확정시켜주는 일종의 엔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럼 이 중에서 연구자들이 계속 반복하는 분석 작업 있잖아요. 이걸 자동화한다는 헬스 오믹스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보통 연구자들이 WDL이니 CWL, NextFlow 같은 언어로 분석 과정을 짠다고 들었는데 이걸 헬스 오믹스가 어떻게 더 편하게 해주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연구자들이 이런 워크플로우 언어를 쓰는 이유가 사실 분석 과정을 딱 표준화하고 나중에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쵸. 재현성 중요하죠.
헬스 오믹스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딱 짜여진 정의 파일을 가져다가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자기가 알아서 딱 준비하고 작업 실행하고 결과 관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아주 매끄럽게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연구자는 막 서버 설정하고 이런 인프라 관리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분석 자체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야, 인프라 걱정 없이 분석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연구자들한테는 엄청난 장점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그런 걸 가능하게 하나요?
몇 가지 핵심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행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쓰면 동시에 워크플로우를 몇 개까지 돌릴 건지, 아니면 각 워크플로우가 최대 몇 시간까지만 돌아가게 할 건지 이런 걸 미리 설정할 수 있거든요.
아, 한도를 정해놓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막 예상치 못하게 비용이 확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죠. 예산 관리할 때 아주 좋아요.
비용 얘기가 나오니까 그 호출 캐싱 기능도 궁금해요. 예전에 실행했던 작업 결과를 다시 쓴다면서요. 시간하고 비용 아껴준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이건 정말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돌리는데 막 며칠씩 돌리는 복잡한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네네.
그걸 살짝 고쳐서 다시 돌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캐싱 기능이 있으면 변경 안된 부분의 작업들은 예전에 계산했던 결과를 그냥 바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와, 그럼 전체 실행 시간이 확 줄겠네요.
네. 뇌출 벌이던 게 몇 분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니까요. 특히 막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파이프라인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 시간하고 비용을 진짜 극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물론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워크플로우 작업이 역등성이라는 걸 가져야 해요.
역등성이요? 그게 뭐죠?
아, 그건 뭐냐면 똑같은 입력을 넣으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무작의 숫자를 만든다거나 현재 시스템 시간을 이용하는 작업처럼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작업에서는 캐싱을 쓰면 안 되니까 좀 주의해야 합니다. 넥스플로우 같은 경우는 특정 작업에 대해 캐시를 안 쓰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공동 연구 같은 거 할 때는 워크플로우 공유나 버전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법이 바뀌거나 할 때요.
맞아요. 그래서 헬스 오믹스는 같은 AWS 리전 안에 있는 다른 AWS 계정하고 프라이빗 워크플로우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해요.
오, 그럼 협업이 훨씬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팀 간의 공유가 쉬워지죠. 그리고 또 워크플로우 버전 관리 기능도 있는데 이걸 쓰면 특정 시점의 워크플로우 정의랑 설정을 그대로 딱 스냅샷처럼 저장해둘 수 있어요.
아, 스냅샷처럼?
네. 그러면 나중에 언제든 똑같은 분석을 정확하게 다시 할 수 있고 데이터 출처 추적할 때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버전 중에서 뭘 기본으로 쓸 건지 정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연구에서는 재현성이 생명이니까요. 이런 워크플로우를 제가 직접 만들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혹시 되게 복잡한 거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요.
아,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일단 WDL, Nextflow, CWL 이런 걸로 짠 워크플로우 정의 파일 묶음, 보통 G파일 형태고요.
네.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입력 파라미터들 정의하는 파일, 이건 보통 JSON 형식이에요. 마지막으로 실제 분석 도구들이 들어있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필요해요.
컨테이너 이미지요? 도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이미지가 보통 도커 허브 같은 공개된 곳이나 아니면 AWS의 ECR이라고 Elastic Container Registry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아, 그리고 요즘엔 Amazon Q 같은 AI 도움이 있잖아요. 그걸로 워크플로우 정의 파일 짜는 거나 오류 검증 같은 거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문법 검사기 린터 같은 도구도 있고요.
컨테이너 이미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준비할 때 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가끔 보면 이미지 호환성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단 이미지는 표준 X86.46 아키텍처 기반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에 엔트리 포인트라고 시작점을 지정하는 게 있는데 그걸 설정 안 하는 게 좋아요. 헬리오믹스가 내부적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엔트리 포인트 설정 안 하기.
네, 그리고 특히 자바 기반 도구처럼 메모리를 좀 많이 쓰는 애들은 컨테이너의 메모리가 충분히 할당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단순히 자바 힘 메모리, -XMX 옵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네이티브 코드나 메모리 매핑 파일 같은 게 쓰는 힙 외부, 어휘 메모리까지 고려해서 좀 넉넉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힙 외부 메모리까지? 근데 공개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땐 뭐 관리나 보안 같은 게 좀 신경 쓰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거 진짜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ECR에 정말 유용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끌어오기 캐시 규칙이라는 건데요.
끌어오기 캐시 규칙이요?
네. 이게 뭐냐면 도커허브 같은 외부 공개 레지스트리에 있는 이미지를 쓰겠다고 지정을 하면 ECR이 알아서 그걸 사용자 계정의 프라이빗 ECR 리포스토리로 복사해와서 캐싱을 해줘요.
오, 자동으로요?
네. 그러면 매번 밖에서 이미지 받아올 필요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또 ECR의 보안 스캔 같은 관리 기능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 정의 파일에 있는 그 공개 이미지 주소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프라이빗 주소로 바꿀 필요도 없어져요.
와, 그거 진짜 실용적인데요? 일일이 안 바꿔도 된다니.
네. 설정은 조금 해야 하지만 한 번에 두면 진짜 편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다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단계로 가볼까요? 실행 버튼 딱 누르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워크플로우 실행을 딱 시작하면요. 헬스오믹스가 먼저 그 실행만을 위한 임시 저장 공간을 만들어요. 워크플로우 엔진이나 각 작업들이 중간 데이터 같은 거 읽고 쓰는 데 쓰는 공간이죠.
아, 임시 공간?
네. 이 공간은 실행이 다 끝나거나 뭐 실패하면 자동으로 싹 사라져요. 그리고 각 실행에는 고유한 아이디가 붙는데 특히 그 UUID라고 전역적으로 고유한 식별자가 있거든요. 이걸 쓰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분석 결과 출처를 정확히 추적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냥 일반 실행 아이디는 지웠다가 다시 쓰일 수도 있거든요.
아, 추적을 위해서는 UID를 쓰는 게 좋군요. 그 임시 저장 공간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필요에 따라서 용량이 자동으로 막 늘어나는 동적 방식 NFS 기반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리 딱 정해진 용량, 러스트로 기반, 보통 1200GB부터 시작을 쓰는 정적 방식이에요.
동적이랑 정적이랑 뭐가 다른 거죠?
동적 방식은 좀 유연하긴 한데 아주 가끔 파일 작업 순서 보장, 아까 말한 역등성 관련해서 고려할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적 방식은 성능이나 안정성이 좋아서 좀 큰 작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특성에 맞게 고르면 돼요.
네, 실행할 때마다 분석할 샘플이나 설정값이 좀 다를 텐데 이런 입력 정보는 어떻게 주나요? 파일 목록이 엄청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입력 파라미터는 보통 JSON 형식 텍스트로 주는데 이게 크기 제한이 좀 있어요. 한 50KB 정도?
아, 50KB요? 그럼 파일 수백 개의 경로를 다 넣긴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파일들을 S3 특정 폴더에 쫙 모아두고 그 폴더 경로 하나만 깍 주거나 아니면 샘플 정보랑 파일 경로 같은 걸 정리한 목록 파일, 뭐 샘플 시트라고 부르는데 CSV나 TSV 같은 거요. 그걸 S3에 올려놓고 그 파일 경로를 주는 방식을 많이 써요.
아, 목록 파일이나 폴더 경로로?
네. 그러면 헬토믹스가 그 S3 경로를 알아서 똑똑하게 해석해서 파일이나 폴더 전체를 워크플로우가 쓸 수 있게 준비해 줍니다.
똑똑하네요.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는 동안 상태는 어떻게 변하나요? 비용은 또 언제부터 나오는지도 궁금하고요.
실행 요청이 딱 들어가면 대기 중, 펜딩 상태에서 시작해서 자원 준비하는 시작 중, 스타팅, 그리고 실제로 작업이 돌아가는 실행 중, 러닝, 마무리를 준비하는 중지 중, 스타핑 단계를 거쳐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완료, 컴플리티드, 실패, 페일드, 아니면 사용자가 취소하면 취소됨, 캔슬드 이렇게 끝나는 거죠. 비용은 실제로 컴퓨팅 자원이 딱 할당돼서 작업이 돌아가는 실행 중 상태일 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요.
아, 실행 중일 때부터?
네. 만약에 특정 작업이 뭐 잠깐 오류 나서 실패하면 WDL이나 Nextflow 같은 워크플로우 언어 설정에 따라서 알아서 제시도 될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제시도도 해주는군요.
네. 설정하기 나름이죠. 실행이 성공적으로 딱 끝나면 워크플로우에서 정의한 최종 결과물들이 S3 버켓의 특정 위치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어떤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는지 요약 정보가 담긴 JSON 파일, output.json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지고요. 이 파일을 보면 결과 데이터를 쉽게 확인하고 다음 분석에 쓸 수 있습니다.
아, 결과 요약 파일까지? 워크플로우 자동화 얘기 정말 흥미롭네요.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데이터 자체를 관리하는 헬토믹스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아까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저렴하게 저장하고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스토리지 서비스랑 다른가요?
헬토믹스 스토리지는 그냥 파일만 띡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유전체 데이터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최적화된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데이터 상태를 활성, 액티브 하고 아카이브, 아카이브 이렇게 나눠서 관리해요.
활성하고 아카이브요?
저는 바로 쓸 수 있게 활성 상태로 두는데 한 달 이상 안 쓴 데이터는 알아서 훨씬 저렴한 아카이브 상태로 넘어가요.
오, 자동으로요? 비용 절감이 크겠네요.
그렇죠. 비용 효율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물론 아카이브된 데이터에 다시 접근하려면 활성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아, 그리고 이 상태 바뀔 때 내부적으로 데이터 압축 방식 같은 게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원본 파일하고 비트 단위까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하고요.
아, 그 점은 주의해야겠네요. 그럼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주로 두 가지 타입의 스토리지가 있어요. 하나는 참조 스토리지, 레퍼런스 스토어인데요. 이건 뭐 인간 유전체 표준인 HG38이나 GRCH38 같은 참조 유전체 서열 파일, FAST하고 관련 인덱스 파일들, 이런 기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고요.
네, 기준 데이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퀀스 스토리지, 시퀀스 스토어. 여기가 이제 실제 실험에서 나온 시퀀싱 데이터, 예를 들면 FASTQ 파일이나 BAM, 크램 파일 같은 걸 저장하는 곳이에요.
아, 실제 샘플 데이터는 시퀀스 스토리지에. 여기에 데이터를 넣는 건 좀 어떤가요? 파일들이 클 텐데 업로드가 좀 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분석과 시퀀스 파일들을 일단 S3 버켓에 올려요. 그 다음에 각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파일 형식은 뭔지, 샘플 정보, 환자 아이디, 샘플 아이디 같은 거, 어떤 참조 유전체를 썼는지 이런 정보들을 쭉 적은 매니페스트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임포트 작업을 시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매니페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임포트.
네, 아니면 헬서믹스 트랜스퍼 매니저라고 대용량 파일 전송에 최적화된 도구가 있거든요. 그걸 쓰거나 아니면 API를 써서 직접 파일을 조각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방법이 있군요. 근데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다고 들었어요. 꼭 일반 S3 파일처럼 직접 접근할 수 있다고요? 그게 왜 중요한 건데요?
아, 바로 그게 헬스오믹스 스토리지의 진짜 강력한 점 중 하나예요. 시퀀스 스토어에 저장된 활성상쾌 데이터 있잖아요. 예를 들어 BAM 파일이나 크람 파일. 이걸 뭐 따로 다운받거나 변환할 필요 없이 그냥 일반 S3 버킷에 있는 파일처럼 직접 접근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요? 다운로드 없이?
네. 예를 들어서 IGV 같은 시각화 도구에서 바로 파일을 열어보거나 아니면 SAMTools나 HTSLib 같은 표준 생물정보학 도구로 바로 분석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S3 API를 지원하는 거의 모든 도구나 라이브러리랑 다 호환이 돼요.
와, 그럼 데이터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겠네요. 분석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렇죠. 혁신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물론 보안을 위해서 적절한 IAM 권한 설정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필요하면 데이터를 통째로 다른 데로 내보내는 것도 되나요?
네, 그럼요. 특정 읽기 세트, 리드 셋 데이터를 지정한 S3 버킷으로 한꺼번에 내보내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려면 태그 같은 거 붙이는 기능도 중요할 텐데 그런 것도 지원되나요?
네, 당연히 지원합니다. 각 읽기 세트에 뭐 샘플 아이디나 프로젝트 이름 같은 다양한 태그를 붙여서 데이터를 쉽게 분류하고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유용한 건 시퀀스 스토어 읽기 세트에 붙인 태그 중에 일부 최대 5개는 그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된 내부 S3 객체에도 자동으로 따라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S3 객체에도 태그가요?
네, 이걸 이용하면 IAM 정책하고 연동해서 태그 기반으로 되게 세밀하게 접근 제어를 할 수도 있어요.
이야, 정말 데이터 관리에 특화된 기능이 많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헬스오믹스 분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까 워크플로우에서도 분석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다른 건가요?
아, 네. 헬스오믹스 분석 애널리틱스는요. 워크플로우가 주로 시퀀싱 데이터 처리, 그러니까 뭐 FASTQ 파일 받아서 BM이나 VXCF 만드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한다면 이 분석은 주로 그 결과물인 유전체 변이, VFCF 데이터나 유전자 기능 주석 애노테이션 데이터 같은 걸 저장하고 그걸 기반으로 좀 더 깊이 있는 탐색이나 분석을 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분석 파이프라인의 뒷단이나 결과 해석 쪽에 더 가깝군요. 여기도 자체 스토리지가 따로 있나요?
네, 변이 스토리지, 베리언트 스토어라고 VFCF 파일 형태로 저장된 유전체 변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쾌리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주석 스토리지, 애노테이션 스토어는 유전자 위치나 기능, 질병 관련성 같은 다양한 주석 정보들 있잖아요. TSB, CSV, GFF3, VFCF 등등 다양한 형식의 주석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주석 스토리지.
네. 예를 들어서 뭐 클린부아 같은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주석 정보를 여기 임포트해서 내 변이 데이터하고 비교 분석하고 이런 게 가능하죠. 데이터를 임포트할 때 VEP 같은 특정 주석 필드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파싱하는 옵션도 있고요.
저장된 변이랑 주석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분석하고 써먹을 수 있는 거죠? 혹시 이것도 SQL 같은 걸로 쿼리가 되나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헬스오믹스 분석의 핵심 기능 중 하나예요. 아마존 아티나하고 연동이 된다는 거.
아, 아티나랑요?
네. 변이 스토어랑 주석 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를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통해서 안전하게 접근 권한을 관리하면서 표준 SQL을 써서 아티나에서 바로 쿼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와, SQL로 유전체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강력하겠는데요? 어떤 분석이 가능할지 예시 같은 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진 환자들 변이 데이터 중에서 클린버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병원성 높음, likely pathogenic, 이라고 주석 달린 변이들만 싹 찾아줘 같은 좀 복잡한 질문도 SQL 쿼리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와, 진짜 편하겠네요.
네. 아니면 뭐 특정 유전자 영역에 있으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변이들만 골라내거나 여러 주석 데이터를 막 합쳐서 복합적인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엄청 큰 데이터 안에서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아내고 뭔가 의미를 파악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참고로 데이터 안에서 유전체 좌표는 보통 0부터 시작하는 반개 구간, 0 베이스트, half open interval 방식으로 표현돼요. 생물정보학에서 이게 표준이거든요.
아, zero based half open interval.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분석 능력이네요. 근데 이런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니까 보안이나 규정 준수,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AWS의 모든 서비스가 그렇듯이 헬토믹스도 책임 공유 모델을 따라요. AWS는 클라우드 인프라 자체의 보안을 책임지고 사용자는 헬토믹스 안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구성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는 거죠.
네.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되고요. AWS 관리 키를 쓰거나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KMS 키를 쓸 수도 있어요. 서비스 간 통신도 전부 TLS 1.2 이상으로 암호화되고요. 접근 제어는 AWS IAM을 통해서 사용자별로, 역할별로 아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른 서비스나 사용자한테 권한 넘겨줄 때 쓰는 IAM.PASS로 권한 관리가 중요해요.
규정 준수 쪽은 어떤가요? 특히 의료 정도 관련해서 HIPAA 같은 거 괜찮나요?
네, 헬스오믹스는 HIPAA 적격 서비스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뭐 ISO, SOC, PCI DSS 같은 여러 국제 보안 및 규정 준수 표준을 다 만족합니다. 관련 인증 보고서는 AWS 아티팩트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다행이네요.
다만 사용자가 실수로 샘플 아이디나 뭐 메타데이터 같은 데다가 개인 식별 정보 PHI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건 중요해요.
네, 그건 사용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군요. 서비스를 쓰다 보면 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모니터링이나 문제 해결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헬스토믹스는 AWS의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요.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로 서비스 성능 지표보고, 로그 분석하고, 특정 상황에 알람 설정하고 다 되고요.
클라우드 워치.
네. 그리고 AWS 이벤트 브리지를 쓰면 워크플로우 상태가 바뀔 때 같은 주요 이벤트 알림을 받거나 다른 자동화 작업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모든 API 호출은 AWS 클라우드 트레일에 다 기록돼서 나중에 감사 추적도 가능하고요. 시퀀스 스토어는 S3 접근 로그를 켜서 누가 데이터에 접근하는지 볼 수도 있고요. 워크플로우 실행 중에 나오는 아주 상세한 로그들, 엔진 로그, 작업 로그 등은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나 아니면 지정한 S3 버킷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할 만한 간단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워크플로우 실행이 실패했다. 그럼 먼저 API나 콘솔에서 왜 실패했는지 메시지랑 관련 로그부터 확인하는 게 기본이고요.
네.
입력 파라미터 크기 제한에 걸렸다면 아까 말한 S3 디렉토리나 샘플 시트 쓰는 걸 고려해 보시고요. 호출 캐싱이 생각대로 안 되면 캐시 관련 로그를 보고 입력 값이나 리소스 요구 사항이 이전 실행하고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해요.
아, 캐싱 문제 해결?
네. 데이터 접근 권한 문제는 관련된 IAM 정책, S3 버킷 정책, KMS 권한, 레이크 포메이션 설정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확인해 봐야 하고요. 아, 요즘에는 아마존 Q를 써서 문제 해결 가이드 받는 기능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존 Q 활용도 방법이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서비스를 쓰다 보면 자원 사용량에 제한이 있을 텐데요. 소위 할당량, 영어로는 쿼터스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헬스오믹스에도 여러 종류의 할당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개수나 실행 하나당 쓸 수 있는 최대 vCPU나 GPU수, 스토리지 용량 같은 거는 사용자가 요청하면 늘릴 수 있는 서비스 할당량이고요.
조정 가능한 거군요.
네, 반면에 뭐 워크플로우 정의 파일의 최대 크기라던가 특정 API 호출할 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항목 수 같은 거는 바꿀 수 없는 고정 할당량이에요. 그리고 각 API 호출에 대해서 1초에 몇 번까지 호출할 수 있는지 제한하는 API 할당량도 있고요.
네.
대부분의 할당량은 그냥 보통 쓸 때는 충분한데요.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하실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좀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와, 정말 오늘 많은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봤네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AWS 헬스오믹스라는 게 결국 방대한 유전체나 생물학 데이터를 첫째,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스토리지, 둘째, 복잡한 분석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주고 워크플로우, 셋째, 저장된 데이터에서 SQL로 쉽게 통찰력을 얻게 해주는 분석,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정말 강력하고 통합된 플랫폼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확장성, 비용 효율성, 보안까지 다 갖췄으니 연구 속도를 높이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핵심 가치는 그거요. 연구자들이 막 인프라 구축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에서 벗어나서 진짜 오롯이 데이터 분석하고 새로운 거 발견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돕는다는 거. 오늘 살펴본 뭐 호출 캐싱, 버전 관리, S3 직접 접근,
아테나 쿼리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나온 실용적인 기능들이거든요.
자, 오늘 하이소니스의 정말 다양한 기능과 가능성을 함께 탐구해보았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연구나 지금 당면한 과제에 이걸 가장 먼저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기술이 앞으로 유전체학 분야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또 헬소믹스를 활용해서 다음 단계를 계획하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